조중동부터 진보언론까지 왜 유독 문재인에게만 가혹한가? 왜곡된 여론전의 숨은 음모는 무엇일까? 조기숙 정치학 박사가 밝히는 왕따 정치의 실체와 일곱 가지 비밀. 악의적 프레임에 맞서는 시민의 힘이 필요할 때 왕따의 정치학. 도서출판 위즈더마우스.
여러분의 오후를 확 뒤집겠습니다. 혼란의 시대 분노하는 국민의 대변자 정봉주입니다. 19대 대선 후보들이 정책 공약을 검증할 수 있는 TV 토론회가 어젯밤 마지막으로 열렸습니다. 아직 누구를 투표할지 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의 마음이 과연 이번 토론회로 확실해졌을까요? 잠시 후 대선 후보 마지막 TV 토론회 상세히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한 언론사에서 해수부의 세월호 인양이 늦어진 배경에 문재인 후보가 있다는 식의 보도가 나와 파문이 계속 일고 있습니다. 대선이 코앞에 다가온 시기, 그리고 세월호 수색작업이 한창인 이 시기에 왜 도대체 이런 보도가 나온 것일까요? 오늘 이 문제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3일 수요일 정봉주 품격시대 시작하겠습니다.
19대 대선을 일주일 앞둔 어제 5개 정당 대선 후보들의 마지막 TV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사회 분야를 주제로 한 이번 토론회에서 대선 후보들은 복지, 교육 정책 등을 놓고 치열한 격론을 벌인 상황. 또 대선 전 마지막 토론회인 만큼 대선 후보들은 상대방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토론 태도를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는 민주당 분당의 책임을 두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는 4대강 사업과 적폐 논란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또한 4대강 예찬론을 펼치는 홍 후보에게 4대강 사업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며 맞섰습니다. 바른정당 집단 탈당 사태 후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토론 내내 가시돋친 설전을 벌였습니다. 어제 열린 대선 전 마지막 TV 토론회가 유권자들의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 분석해보겠습니다.
5월 3일 수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첫 번째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대선 후보들의 마지막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섯 명의 후보들은 복지와 교육 정책 그리고 국민 통합을 놓고 격론을 벌였는데요. 유권자들의 마음을 잡은 후보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이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국권 영남일보 서울취재본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처음 나오신 거죠?
네, 처음 나왔습니다. 예,
부산에서 올라온 지 얼마나 되셨어요?
서울에서 계속 살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서울취재본부장입니다.
예, 오늘 그 부산팀들이 되세요. 자, 양주열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차재원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부산팀.
근데 그 영남일보는 대구에서 발행되는
신문. 아, 대구에요?
예, 부산에.
내가 좀 사람이 부산스러워서 부산인 줄 알았죠. 아, 영남일보는 대구에요?
고향은 부산입니다, 제가.
부산이잖아요. 자, 어제 TV 토론 다 보셨나요?
네.
예.
어제, 그러니까 여섯 번째 TV 토론이었죠.
그렇죠.
여섯 번째. 그 2012년에는 그 TV 토론 세 번만 했는데, 이번에 여섯 번째 하고, 또 특히나 스탠딩 방식으로 해서, 뭐 새로운 방식을 도입을 했죠.
예.
그래서 이번에 가장 포인트는 그거였습니다. 이 조기 대선 국면에서 TV 토론이 얼마나 지지율 변화에 영향을 미칠지. 근데 2012년보다는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거라는 전망이 많았죠. 그리고 실제로 부분적으로는 어떤 그런 쏠림, 한쪽에 쏠리는 현상도 있었긴 있었지만,
예.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오히려 본인이 그동안 지지했던 후보에 대해서 확정을 갖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 특히 어제 토론회 같은 경우는 그 마지막 여섯 번째 사회 분야지만은 그 문재인 후보, 여론조사상 선두죠. 예. 문재인 후보에게 협공을 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됐습니다.
예.
안철수 후보는 안철수 후보대로 또 홍준표 후보는 홍준표 후보대로 1대1 대결 구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문재인 후보를 협공을 했죠. 그런데
예.
문재인 후보는 어쨌든 여섯 번 토론을 하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그 공격을 받았는데 큰 대가 없이 잘 뭐 방언을 하는 그런 그 결과를 낳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여섯 번째 토론.
예. 이게 여섯 번째, 세 번째 정도까지가 굉장히 흥미진진했던 예. 진진했던 것 같고요. 이제 캐릭터들은 다 잡혀버려서 어제까지도 각각의 캐릭터들이 이제 달라질 게 없는 상황이었죠. 뭔가 새로운 스토리가 나왔어야 하는데 그런 스토리는 나오기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송 기자께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이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후보가 복싱으로 치면 자꾸 이제 아웃복싱을 하잖아요. 예.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득점 많이 쌓아놓고 계신데 뭐하러 무리하게 들어가서 어퍼컷 예. 맞으면 안 되니까.
크로스 카운터 한번 제대로 맞으면
그렇죠. 건데. 그러면 안 되기 예. 때문에 본인의 입장에서 쌓아놓은 점수를 잃지 않는 전략으로 나왔고 그 부분이 성공적으로 성공을 했다라고 어느 정도 저는 평가를 하고요. 예. 그게 평가가 성공적이었다는 얘기는 다른 후보들은 계속해서 달려들고 공격을 했지만 예. 이 격렬한 싸움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뭐 이렇게 흥미 자체는 많이 떨어졌지만 저는 그 와중에 한 가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예. 홍준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어떤 공방을 주고받았는데 조금 자세하게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예. 어떤 데 있어서는 아예 벽이 쌓여 있다고 해야 될까요? 뭔가 이만큼 공통점이라도 있어야 그건 인정하지만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주고받는 맛이 있는데 아예 그냥 뚝 끊겨서 생각이 너무 달라버리니까 저분들이 나중에 대선 결과 이후에 앞으로 국회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정치를 할 수 있을까? 우리 국민들은 또 뭘 볼 것인가? 이게 맞아요. 좀 걱정스러운 예. 상황이 됐어요.
오히려 지금 저는 시사 프로가 연성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정치인들도 국민들에게 좀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좀 폴리테이너 쪽으로 자기 그 위치를 바꿔나가는 오히려 대선 후보들을 미리 준비할 때 그 한 5, 6개월 전, 6, 7개월 전에 여러 그 방송 프로에서 연성 프로를 좀 만들어갖고 미리 예비 후보들을 모아놓고 그런 걸 하면서 좀 친해지게 만들고 그 다음 뭐 끝나고 나갖고 19금으로 술 먹으면서 하면서 19금도 가능하다 그래요.
뭐 약간
술 한잔 하면서 하고 그래서 국민들로 하여금 정책은 대립되지만 인간은 대립되지 않는구나. 이런 게 좀 아쉽더라고요, 저도.
그 정도 그 방송이 되려고 하면 예. 이 정권을 담당한 세력들이 그 정도의 관용과 여유가 있어야 되는 예. 거죠.
사실 만약에 MC가 또 좋아야 되죠.
MC도 좋아야 되죠. 만약에 예를 들면 박근혜 정부가 계속적으로 가면 집권을 하고 올 12월 달에 만약에 지금 그 대선이 정상적으로 치러진다고 했을 경우에 과연 그런 방송 문화의 환경을 허용하겠냐는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예. 다음 정권에 누가 뭐 그 정권을 잡을지는 아직까지는 뭐 미지수입니다만은 누가 정권을 잡든지 간에 방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치 문화가 조금 좀 대화하고 타협하고 예. 그런 국민들이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그 분위기가 만들어지도록 방송도 이렇게 이제 토대로 만드는데 그런 걸 갖다가 좀 허용하는 그러한 정책들을 좀 베풀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 그건 그렇고 어제 그 TV 토론이 어제 6번으로 끝났지 않습니까? 예. 뭐 저는 어제 6차 토론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번 총평을 해본다면 저는 과거의 그 5년 전의 2012년 대선 때보다는 TV 토론이 훨씬 더 진화했다. 횟수 자체가 지난번에 세 번밖에 안 했지만 이번에 6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또 형식 자체도 5년 전에는 상당히 짜여진 그 틀과 시간 속에서 어떻게 보면 기계적인 그런 공방을 주고받았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그래도 상당히 다양한 형식을 통해서 예. 이 뭐 처음에는 뭐 상당히 그 감정적인 실린 말들 그리고 말꼬리 잡기 뭐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상당히 조금 과거 지향적인 싸움을 했다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마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민낯을 제대로 볼 수 있는 하나의 계기였다. 예. 그리고 4차부터는 나름의 정책 토론이 되면서 조금 따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정책과 비전을 한 번쯤은 유권자들이 보고 들었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는 됐다는 측면에서 저는 TV 토론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것이 아닌가 저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TV 토론한 내용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보면서 그 내용을 갖고 좀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참여하는 방송 샵5400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가 됩니다. 문자를 보내주면 그중에 의미 있는 문자를 공개적으로 공개하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와갖고 여기 패널 중에 한 분이 여기 문자 안 오죠 그래요. 그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2개 보냈더니 2개 다 반영이 됐대요. 그래서 그 패널 우리 변호사님이 보낸 줄 알고 반영시켜줬어요. 문자 많이 오거든요. 근데 문자 많이 오는데 욕설도 와요. 그러면 어떻게 여기다 욕을 써요? 우리 사장 잘리게?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문자 샵5400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문재인 심상정 안철수 유치원 단설 문제를 갖고 좀 설전이 있었는데요. 그 장면 보고 그리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공립 단설 유치원 신설 억제 그 공약을 하셨습니다. 아, 그것은 우리가 공공 보육을 확대하자라는 그 어떤 정책 방향에 역행되는 것이 아닌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공약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것인지 철회한 것인지 여쭙고 싶고.
한마디로 저는 유치원 교육을 그 무상교육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초등학교에 공립과 사립에 큰 차이가 없듯이 부모님들 부담을 덜어드리자는 게 핵심입니다.
다 좋은데 그 단설 유치원 더 짓지 않겠다. 이것 때문에 이제 학부모들이 그 걱정이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도 꼭 한번 물어봐달라.
그거는 오해십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럼 그거는 아닙니까? 단설 유치원 더 짓지 않겠다는 건 철회를 하셨어요?
오해십니다. 네. 제가 분명히 아까 이제 문 후보께서도 질문해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유치원을 무상교육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국공립 유치원을 늘리자. 그게 제 방향입니다. 네.
예, 송 기자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느낌이 예. 저게 아주 약하고 아픈 부분 아니에요? 안철수 후보가
아프죠.
예. 예, 근데 저걸 문재인 후보, 심상정 후보가 질문하니까 정면으로 붙지 않고 사이드로 파지면서 훅을 싹 넣었는데 훅이 안 맞았어요?
정면으로 붙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2라운드거든요.
예, 그렇죠.
1라운드가 그러니까 병실 유치원과 단실 유치원 차이점은 병실 유치원은 초등학교에 병실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단실 유치원은 그거하고 별개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독립적
독립적인 예. 건물에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전문성이 있는 것이죠. 전문성 있는 교사들도 있고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이것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선호하는데 지금 시설이 절대 부족해요.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와중에 그 안철수 후보가 대형 단설 유치원 신설을 제안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사립 유치원 대회
그렇죠.
가서.
이게 사립 유치원장 모임에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사립 유치원장 모임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지금은 그렇다고 말을 철회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철회할 수는 없으니까는 유치원의 국공립 교육 강화. 이렇게 놓는 무상교육. 것이죠. 예, 예. 무상교육 강화.
논점을 피한 거죠.
논점을 일단 싹 피하면서 어쨌든 그것을 연결은 되는 문제니까. 연결이 되는 문제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 이야기가 나간 것이고, 그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아주 약점을 잡은 거죠.
아하.
학부모들의 표심이 굉장히
민감해요.
민감합니다. 이런 예. 문제, 교육 문제, 예. 교육 문제, 주택 문제, 이거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표심을, 포인트를 잘 잡아서 문재인 후보는 공격을 했고, 근데 안철수 후보도 그냥 내가 말 실수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연관되는 문제로 무상교육 예. 이쪽으로 잡았기 때문에 나름 또 선방했다고
선방했다.
봅니다.
예.
저는 그게 조금 부족했다고 보는 게 왜 그러냐면요. 말씀해주신 것 같이 단설 병설을 떠나서 국공립 유치원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이 정말 어마어마해요. 제가 애를 유치원 보낼 때 지으면은 애 보내려면 1년 전에 신청해놔야 됐었는데 해가 지날수록 바뀌어서 애 나자마자 신청해야 된다. 요즘 부모들은 결혼을 하려면 단설 유치원부터 국공립 유치원 신청부터 먼저 해놔야 된다.
그렇죠.
야, 안색이도. 그 정도로
단설을 제일 좋아하고 단 병설.
병설이고 예. 어쨌든 국공립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높아요. 시설부터 시작해서 아예 양육 조건이라는 게 너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 경비가 뭡니까? 유치원 경비가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안심할 수 있고 생각보다 물론 사립도 좋은 데가 많이 있지만 어쨌든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내 손을 확실하게 쥐는 건데
예.
그거를 빠져나가는 방법이 안철수 후보가 공약을 내세웠어요. 근데 대통령 후보들이 내놓는 공약 다 좋죠. 근데 네. 그 공약이 다 이루어지라고 믿는 국민들이 몇 퍼센트나 됐습니까? 그 중에 몇 퍼센트나 될까요? 사실은 기대도 하지만 사실은 어느 정도는 안 될 것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예.
그러면 확실하게 손에 있는 것을 빼앗겠다고 하면서 이걸 빼앗는 대신 잘 불확실한 것을 대신 드리겠습니다라고 막으면 이게 안 막히는 거였거든요. 저는 이 유치원 공약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건 차라리 안철수 후보가 처음부터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지는 인정하고 그렇죠. 들어갔었어야 되는 건데 그때 타이밍을 놓치니까 어제까지도 계속 밀리는 것 같아요. 이건.
안철수 후보 전체적인 차기 교수님 전체적인 네. 흐름을 보면 제가 어느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2009년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에 뭐 예능 프로에서 자기 개인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무슨 술집을 한 번 가본 적이 없다. 그런데 네. 이제 네. 누가 갔다고 그 증언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러자마자 그 전에 술을 마셨고 갔었다.
예.
그러면서 바로 인정하면서 사과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렇죠. 그 2012년 대선 국면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었죠.
예.
그래서 뭐 관련 사진이 있다, 없다 이야기 했는데
뭐 그 문제의 그러니까 본질은 본인은 그러니까 그 이후로부터는 안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서 그때는 자신이 그 이전에는 사업상 필요해서 간 적은 있다. 그렇지만
뭐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예, 인정을 했죠. 예. 그 인정을 한 부분인데 이번에 그 단서를 지원 부분도 사실 이 지지율이 급상승하다가 제동이 딱 걸릴 때인데가 바로 이 대목이 1차 제동이 바로 이 대목이었거든요. 어제도 보면 단서를 유치원을 짓는다 안 짓는다 이야기는 또 안 해요. 그리고 상당히 또 말씀하시는 걸 가만 들어보니까 단순 유치원을 지을 경우는 도심 같은 경우는 뭐 부지도 없고 여러 가지 그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단순 유치원에서 약간 조금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입장을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하면서도 어떤 식으로든 그러나 이 그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이 부모들에게 안심을 시킨다고 그 국립을 통한 그 무상을 무상 보육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기 예. 때문에 논점 자체가 본인 스스로가 조금 선명하지 못했어요. 그런 측면을 보면 어제 제대로 저는 조금 방어가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그런데다가 가급적이면 빨리 국공립 유치원을 늘리자 그게 제 방향입니다. 그러면 이건 또 사립 유치원 분들은 이거 늘리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립 유치원 운영하는 분들한테는 또 표가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양쪽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좀 스탠스가 어정쩡하게 되는 예,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안철수 후보의 전체적인 지지율이 사실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여기서부터 제동이 걸렸지만 결국은 양쪽을 다 지금 거머쥐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정체성에 혼란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 그런 그 악순환을 여기서 예. 또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안철수 캠프에 잠깐 아쉬웠던 게요. 예. 생각해 보면 이게 있어요. 아이들 숫자가 기본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빠져나갈 수 있는 묘미를 거기서 찾을 수가 있거든요. 사립을 갖다가 지원을 하면서 단서를 늘린다는 게 더 안 지어도 어차피 기본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글로 싹 빠져나갈 수 있는데 그것까지는 못 찾으신 것 같아요.
아니 그럼 국가 정책이나 교육 이게 그 사립 유치원이나 이런 거는 교육감 관할 소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감 관할 소관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방 자치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 정책을 이해를 못한 것 같은 게 점차 사립유치원이 경영이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려워진 네. 대로 국공립으로 수용해갖고 전환시키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복을 못 받은 것 같아.
하여튼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안타까운 부분을 뭐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예. 빠져나갈 수 있고 뚫어올 수 있는 게 있었는데 빨리 인정하라고 처리를 하든지 말씀하신 것처럼 아, 그 얘기 아니라 사립을 늘린다는 게 아니라 사립이 어려움이 있는 거를 국공립으로 전환시키든지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인수해주길 원하는 사립유치원 그렇죠. 원장들이 있거든요.
그 얘기 해주면 둘 다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방향을 좀 잘못 잡으신 것 같아요.
양지열 변호사의 고향이 호남이신데 호남 갖고 호남 정권 세우겠습니다. 그럼 영남에서 막 반발하면 영남 가서 영남 정권 세우겠습니다. 이러다가 양쪽 다 잃은 거거든요.
그렇죠. 예.
선거운동 할 때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예.
서로 이익단체가 서로 그 이해가 충돌할 때 예. 이쪽 가서는 이 말하고 저쪽 가서는 저 말하고 예. 지금 가령 지금
뭐 아니, 저 같으면 이러겠어요. 화개정토 정권 만들겠습니다. 영호남이 하나 되는
지금은 뭐 그 문제가 매듭되어 있지만은 그 신공항 문제 이야기했을 때
그렇죠.
영남권 신공항 문제 이야기했을 때 작년 총선 때 그게 최대 이슈였거든요. 영남 지역에서 그 후보들이 대구와 이쪽에 밀항을 원하고 부산 쪽은 가덕도를 원하고 예. 이러니까는 뭐 대구 와서는 뭐 밀항에 대해서 타당성을 이야기하고 부산에 가서 또 부산 그 가덕도 이야기도 그렇죠. 하고 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표를 얻기 위해서 어떤 그러니까 국가 전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당장 표가 되는 것이 어떤 방향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빠진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반값 등록금으로 부딪혔습니다. 보시고 말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기들이 대통령 비서실장 할 때 그 등록금을 갖다가 두 배 이상으로 올려놔놓고 이제 와서 자기가 짓게 나면 원래대로 환원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셔야지 그걸 갖다가 마치 선심 써듯이 절반으로 뚝 떨어뜨리겠다 이렇게 그 말을 하는 건 좀 그렇죠?
과거에 올랐으니 그대로 가자는 것입니까?
아니지 과거가 아니고 문 후보의 그 비서실장한테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또 그 선심 써듯이 반값 하겠다고 그렇게 공약하는 게 내가 얼굴 보니까 좀 그렇다 이거예요.
그게 무슨 선심입니까? 지금 대학 등록금 부담이 너무 과중하니까 이제 낮추자는 거 아닙니까?
과중한 게 누가 만들었어요?
아, 송 기자님. 네. 막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데요.
문재인 후보가 처음에 그런 말을
좀 약간 흥분하신 것 같아요. 홍준표 후보가.
예, 이제
뭘 드셨나?
아,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예. 홍준표 후보가 일단은 먼저 공격을 했잖아요. 예. 홍준표 후보가 TV 토론 시작하기 전에 문재인 후보와 TV 토론 시켜주면 10분 만에 제압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죠.
예. 그런데 그렇게는 못했죠.
다섯 차례까지 그 전혀 이제 그런 그 평가는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여섯 번째에서는 그 작심을 하고 DJ 노무현 정권의 그 대학 등록금 이야기를 했는데 대학 등록금은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사립대가 자율화가 됐고 예. 2002년이죠. 그러니까는 김대중 정부 말기에 그 국공립대가 자율화된 겁니다. 자율화됐는데 그렇다고 해도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두 배 이상 오른 건 아니에요. 이거 지금 언론사들에 다 팩트체크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네, 팩트체크.
아니 그러면 저기서 그 문재인 후보가 잘 모르면서 무슨 대통령을 하려고 그러세요? 이렇게 받아쳤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죠.
그런데 문재인 후보에게도 정확한 데이터가 저 순간에는 없었겠죠. 나중에 그 토론이 끝나고 나서 그 캠프에서 보니까 아 이것은 이제 가짜 뉴스에 가깝다. 이렇게 해서 팩트 체크에 들어간 것이고.
아 요즘 언론사 그런 거 잘해요.
예, 그렇죠. 예. 지금 각
언론사도 잘하나요?
각 언론사에 그 팩트 체크 팀이 다 있습니다. 아, 팩트 체크 팀이 예. 예, 워낙 이 가짜 뉴스가 판을 치니까는 이제 그러니까 그 토론회에서 좀 가장을 하는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두 배가 등록금이 올랐다 이런 이야기는 바로 표시가 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오히려 10분 만에 제압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이고. 예. 그래 오늘 그 토론회 끝나니까는 홍준표 후보 진영에서 그 강효상 미디어 본부장이 1대1 토론 한번 더 하자고 그랬어요.
예.
문재인 후보와.
예.
문재인 1대1 토론 더 하자고 했는데 뭐 문재인 후보 쪽에서 이거 받아들일 리는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두 배 이상 앞서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 다섯 명이 다 같이 하는 토론에 이것을 뭐 어떤 선거법에 따른 것이지만은 어떤 선택과 시청자 입장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 관찰하는 데는 조금 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보고.
알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네. 제가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그 이어폰을 못 끼고 들어가겠지. 밖에서 정보를 못 주자.
예.
예. 그런데 초정밀 이어폰을 만들어서 귀 안에다 놓고
예.
그러다가 거기서 밖에서 계속 정보를 줘요.
예.
그거 나중에 걸리면 후보 사퇴해야 되나요?
아니요. 저는 팩트 체크는 뭐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그런 예. 것 아니 근데 아니, 이제 본인의 그 선거 기법이라고 확 예. 빠져나갈 수가 있나요?
아니 그거 자체 정보를 알려준 게 왜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물론 지금은 예. 토론회의 룰에는 어긋나죠. 외부 자료도 못 갖고 들어가게 돼 있고 왜냐하면 후보의 자질을 검증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검색하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걸리면 분명히 영향력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닐 것 같고요. 근데 어제 이 부분을 말씀하신 게 지금 팩트체크에 가장 많이 걸리신 분이 홍준표 후보예요. 본인도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면서도 워낙 당당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 순간에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히 내가 모르고 있는데 저쪽에서 너무 당당하게 나오면
예.
그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혼돈이었잖아요.
예.
그 부분을 잘 때리는 게 홍준표 후보인 것 같고 지지하는 사람들은요. 그거를 본 다음에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은 그게 맞는지 틀린지 찾아볼까요?
관계없이.
안주죠. 예. 아우 홍 후보가 또 아픈 부분 건드렸네.
예.
저 말 못하네 문제라고. 이런 부분에 홍 후보의 토론에서 저는 가장 점수 직접 포인트를 많이 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뭘 잘못 알고 계시네. 그거 20년 전 일이고요. 홍 후보가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그거를 그 순간에 순발력이 네. 또 쉽지 네.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명박근혜 정권 때 다 올려놓고요. 집세 올려놓고 경제 망가뜨리고 근데 당대표 했잖아요.
저는 아니고요. 홍준표 후보가 얘기하신 게 가장 많이 하시던 게 지난 토론에 또 이런 거 많이 하셨죠. 국회 지금 난리치는 것도 다 저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돈 준 것 때문에 이런 거 아니냐.
예.
그런 얘기 계속 하는데도 의외로 문재인 후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세게는 안 받았어요.
이명박 정권 시절에 사실은 돈이 제일 많이 넘어갔는데.
액수로 따지면 그렇죠.
예.
근데 그거 기준 자체도 달라지잖아요. 현금으로 기준하는 게 아니라 전체 물자로 기준을 해서 환산해서 다 금액으로 바꿔서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까지는 모르셨던 거죠.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과연 어떤 건지 뭐 요즘에 그 미국 프로야구 같은 경우에도 그걸 도입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어요. 감독이 보면서 이어폰으로 해서 저 지시를 내린 것까지도 하자. 왈가하고 말이 많은데 저는 오히려 그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아니 여기다가 살짝 째갖고 마이크로칩을 심어도 돼요.
그게 2027년이면 예. 이게 의체라고 부르거든요. 예. 그게 도입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갖고 좀 얘기를 해줬으면 할 정도로 답답한데 그러나 교수님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지율엔 큰 영향이 없으니까.
뭐 그렇죠. 뭐 사실 근데 그 대통령이 만기 칠람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무슨 말이에요?
알아야 됩니까? 모든 걸 다 A부터 Z까지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아니
꼭 그렇게 아는 척을 하셔야 돼요?
아니 이거 만기 칠남이라는 이야기는 과거 이명박 대통령 때 이명박 대통령 모든 걸 다 알려고 하니까 예. 아, 그때 감옥에 계셔갖고 아. 그 시사용어를 잘 모르시구만.
예. 예. 감옥에 만기 출소했습니다. 만기 칠남이 아니라 예. 만기 출소.
그때 그 하여튼 대통령이 모든 걸 다 국정을 A부터 예. Z까지 다 알려고 하는 식의 그런 통신 방식에 대해서 또 국민들이 상당히 또 많이 또 좀 그 힘들어했던 측면이 예.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물론 대통령 후보가 굵직굵직한 정책은 맞습니다.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반값 등록금이 언제 인상이 됐는지 그런 거. 그리고 또 홍준표 후보의 논리대로 하자면 비서실장이 마치 반값 등록금을 결정한 결정권자처럼 들려요.
아니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어, 교육정책 잘하시니까 제가 대통령 되면 교육문화비서관으로 들어오세요.
그런 식으로 뭐 한다든지.
아주 쟤는 제 자질이 있어 보이네요.
지난번에 주정 논란도 마찬가지였어요. 예. 문재인 후보가 사실 그 너무 국방위원장을 지냈던 유승민 의원이 너무 당당하게 국방부에서 주직이 있다는 아.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적은 아니다 뭐 이런 계속 말렸잖아요. 예. 그런 걸 본다고 한다면 문재인 후보가 아무래도 이 토론하는 데 있어서 이 순발력이나 이런 부분은 좀 아직까지는 조금 미흡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쪽 그 캠프 쪽에도 이제 얘기를 들어보고 또 저도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고 토론 프로에 불러보면 문재인 후보의 특징은 문제 제기를 안 하고 그냥 혼자 얘기하게 하면 아주 내용이 잘 나옵니다. 네. 그런데 누가 느닷없이 하면 그런 거에 대한 순발력이 좀 떨어지는데 지금 그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을 아주 순발력이 있고 말을 잘하고 이런 분들보다 철학이 뭐고 국정 철학을 그렇죠. 어떻게 당당하고 자신 있게 끌고 가고 있냐 이런 자질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그 이 TV 토론 다섯 번 여섯 번 거치면서도 문재인 후보가 그 지금 지지율 1위를 계속 달려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유권자들은 아 그렇게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국정 철학, 비전 그런 큰 그림을 지금 보고 판단한다는 측면이 강한 거죠.
예, 송 기자님, 방금 그 대목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어쨌든 점수는 좀 땄어요. 페이크 뉴스는 어쨌든.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어떻게 보면은 이번 그 토론회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 품격 문제는 있지만은.
예, 결과적으로. 우리 품격 시대만 잘하면 돼요.
결과적으로는 주목을 받는, 이목을 예. 거는 그런 그런 성과는 거뒀죠, 사실. 그리고 좀, 어제도 뭐 별 이야기 다 나왔지 않습니까? 뭐 화형당하겠네.
예, 아, 그거 좀 이따 나오겠네. 예, 좀 이따 다 나와요.
예, 그런 네, 식의 네. 이야기를 하면서 어쨌든, 보수들이 전부 다 뭐, 아, 그 어떤 저기 홍준표 후보가 보수의 표심을 사로잡았다고는 하지는 못하지만은, 예. 어쨌든 그 좀 효과적으로 본인 나름대로는 효과적으로 뭐 대응을 한 그런 측면은 있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안철수 후보와 그 다음에 문재인 후보, 개파 패권주의, 두 분이 이 주제로 늘 갈등을 빚었던 대목입니다. 함께 보시고 말씀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파 패권주의가 가장 마지막으로 남은 적폐라고 봅니다. 개파 패권주의 폐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공감하고요. 그러나 국민의당은 우리 아우머림의 당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국민의당을 창업했다, 창업주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문 후보님을 도왔던 전직 당대표들이 전부 다 당에서 나왔습니다. 사실은 정치인들은 탈당이라는 건 정말로 중요한 그 정치적인 결단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분들 모두 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개파 패권주의 때문에 나왔다고 다들 말씀하시는데요.
그렇게 당을 쪼갠 분이 우리 안 후보님이시죠.
쪼갠 분이 저는 문 후보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뭐 기록들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오늘 이런 이야기 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제대로 통합시킬 수 있을까? 그게 주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당내 개파 우리 아는 분이시죠.
당내 개파 패권주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통합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당 당내 지금 똘똘 뭉쳐 있지 않습니까?
당내 네. 그 통합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 그 다른 당과의 이런 전국민적인 통합이라기보다 당내 개파 통합하는 위원회로 보입니다. 그 구성원들이.
네, 홍준표 후보님 발언 예,
저는 통합이라는 것이 국민 통합이지 정치권끼리 손잡는 것이 통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문 후보님. 네. 홍준표 후보.
저 문 후보님, 안 후보님 토론하는 거 보니까 1, 2중대가 많네요. 지금 방금 보니까.
예. 마지막에, 홍준표 후보는 왜 끼어들었죠?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이 두 사람, 두 후보의 공격, 그러니까 이 적폐, 패권 논쟁을 보면서 결국은 그, 당을 쪼갠 사람이 안철수 후보 아닙니까? 문재인 후보 공격을 하고 이런 걸 보니까 결국 한 뿌리였다. 결국 본인이 이야기하는 좌파 후보 두 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 자신은 우파라는 걸 자신의 그 이 위치를 정치적 포지셔닝을 두드러지게 하는 하나의 어법인 거죠.
아, 그 밥에 그 나물이다?
예, 그런 셈이죠.
예, 1중대, 2중대.
예.
좌파뿐이 아니라 호남 1, 2중대라는 이야기도 하죠.
그렇죠.
호남 예. 1, 2중대라는 이야기 하는 것이 지금 이 패권주의를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그 지배하게 그 물고 늘어지는 것이 지벽에 두근을 하는 것이
예.
이거 호남 표심을 세가는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도 했거든요. 그 전에 그 민주당 대표했던 뭐 김한길, 뭐 김종인, 손학규 전부 다 떠나지 않느냐. 그게 패권 때문이 아니냐. 그러니까는 4.13 총선을 앞두고 그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같이 갈라서는 과정에서 예. 친문 패권주의가 상당히 그 명분이 됐거든요. 안철수 후보 그렇죠. 쪽에서는. 예. 그리고 또 총선에서 호남을 기반으로 호남에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그 친문 패권주의를 다시 그 끄집어내면서 그 호남 표심에 접근하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는 홍준표 후보도 1, 2중대 이야기도 그 같은 맥락에서 나온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저 토론을 봤더니, 저 토론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의 패권주의를 통해서 당의 비민주성, 그다음 통합 능력의 저하 이런 걸 공격하려고 했다가 되레 말린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가장 문재인 후보가 저 장면에서는요,
예.
굉장히 전반적인 분위기에서 굉장히 강공으로 못 받아치시더라고요. 정말로 카운터펀치를 날리시는 한쪽인 게 안철수 예. 후보 아니시냐?
한현수 홍준표 후보한테 살짝 배운 듯한 원포인트 레슨을 받은 듯한.
그러게요. 그 부분에 예. 있어서는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도 굉장히 하고 싶으신 말씀이 많을 거예요. 왜 사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안철수 후보가 뭐 SNS 떠도는 얘기, 자기 비하 이런 것도 뭐 민주당에서 만들어낸 거 아니냐고 했었을 때 SNS에서 나만큼 문재인 나만큼 공격당하고 있는 사람이 어딨냐. 내 앞에서 그런 얘기 꺼내지도 말라는 얘기가 있었으니까.
예,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만큼 문재인 후보도 자꾸만 바깥에서 그런 식으로 패권이나 친문이 하는 것에 대해서 당내에서는 할 말도 많이 있을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정당 정치라고 하는 게 걸핏하면 쪼개지고 자기가 또 자각하지 못하면 저쪽이 나쁘다 손가락질을 나뉘고 이런 문화가 아직까지도 이어지는데 일정 부분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철수 후보가 그런 거 아니냐. 오히려 우리를 패권이라고 할 게 아니라 당신이 패권을 못 장악하니까 그럼 떨어져 나간 게 아니냐는 식의 그런 또 반론도 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저 부분에 대한 공방은 사실은 아까 제가 전체적으로 문 후보가 아웃복싱을 했다고 본다면 저기서는 카운터펀치를 날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차 교수님,
예.
그 패권주의라고 하는 게 문재인을 싫어하는 반문 쪽에서는 꽤 익숙한 용어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패권주의가 있다 손 치더라도 정치권에서 이번에 이제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 13명 탈당한 것도 그렇고 결국 당을 나간 사람들에게 마지막 그 귀책 사유를 묻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 뭐 당내의 그 당내 권력 싸움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항상 나가고 나면 패권에 못 견뎌서
생자다.
나왔다. 기생자다. 그런 식으로 좀 이야기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예.
사실 어제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공격 포인트는 그거 아닙니까? 소위 말해서 친문 패권주의 똘똘 뭉쳐있는 리더십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지금 이 다양한 갈등이 지금 있는 대한민국 사회를 어떻게 끌어갈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공격 포인트를 맞췄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난번 분당 사태 때 자신도 일말의 책임 있는 사안을 들고 놓음으로써 자신도 같이 휘말려 들어가는 그래서 결국 그 홍준표 후보에게 민주당 1, 2중대라는 이야기를 듣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공격 포인트가 조금은 저는 그 지점을 잘못 잡은 것이 아니냐. 차라리 이 새로운 정부를 만들고 난 뒤에 앞으로 어떻게 탕평 인사를 하고 어떠한 사람들을 쓸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하게 공격하고 나는 개혁 공동정부라는 카드를 갖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할 거라는 식으로 비교 차별화를 시켰다고 한다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 캠프에 좀 들어서 좀 도와주시지 그러셨어요. 물론 그 만세 시탈의 감은 있지만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패권주의가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에요.
그렇죠.
하도 많이 쓰긴 해서 오지만 귀에 팍팍 꽂히는 패권 그 용어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정치인들은 누구나 권력을 잡으려 한다. 이런 거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서 안철수 후보가 아직도 문재인 후보는 당에서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왕따를 시키고 계세요? 이렇게 들었으면 사람들이 금방, 아, 저는 왕따 당해서 나왔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피해자 코스프레를 그렇죠. 했었어야죠. 근데 친문에 대해서 많이들 문제를 제기를 바깥에서 하는데 네. 조금의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콘크리트 지지율로 보고 본다면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에서도 그랬고 아직도 그만큼의 콘크리트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 바깥에서 공격을 할 때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이게 단순히 정치권 내에서의 콘크리트 그들끼리의 뭉치라고 하지만 의외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그냥 당에 직접적으로 소속되지 않은 국민들의 일반적인 지지도 굉장히 충성도 굉장히,
굉장히 높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체패권이라고 그거를 친문이라고 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런 순간에 사실은 마이너스로 역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걸 역공을 받으면 또 이렇게 해줘. 아우 친문이 우리를 공격한다 이러는데 근데
설득력이 없지.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국민들이 나서서 나는 문재인 후보 좋아한다고 하는데 그거를 패권이라고 해버리면 정말로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국민 상당수를 오히려 통합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오히려 이쪽에 역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송 기자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던 홍준표 후보와 문재인 후보 보수의 화형 이해찬 상황. 홍준표 후보는 대통령을 뽑는 것이 아니라 왕을 뽑는 줄 알고 자꾸만 착각해서 상황, 태상황 한번 먹어주니까 또 계속 써요. 자, 한번 보시고 계속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어제 바른정당 의원들을 이제 만나보니까 내 처음 와서 좀 만나보자고 내가 갔어요. 가니까 왜 나오려고 하냐? 그래 물으니까 후보가 덕이 없어서 도저히 대선을 못 치르겠다. 그래서 나오려고 한다고 합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가서. 네,
제가.
그런 식으로 예. 비열하게 질문하니까 예.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서로 비방하는 그러니까 말씀은 좀 자제해 주시고요.
예, 공무원님은 제가 1차 토론에 이야기했지만 예, 성완종 1억 사건으로 예, 뇌물 재판을 받고 계시는 중이고 대법원 재판이 나면 대통령 그만두셔야 될 사람이고 그다음에
예? 그거는
그 성범죄의 강간 미수를 스스로 예, 그래 하신 분인데 지금 뭐 다른 후보를 그렇게 비방할 자격이 있으십니까?
나는 그거 처음부터 지금 한 달간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같은 당에 있던 의원들이 유보 덕이 없다고 14명이나 뛰쳐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그 단속이나 잘하세요.
그거는.
그리고 이 국민 통합을 하는 데서 가장 걸림돌이 저는 우리나라 이 후진적인 정당체제라고 봐요. 우리 유승민 후보님 가슴 아프시겠지만은 오늘 그 바른정당 의원들이 자기 당 후보가 지지율이 낮다고 해서 버리고 도주했어요. 그러니까 집에 불 지르고 야반 도주한 격인데 예? 저는 정치 철새 얘기는 많이 들어봤지만은 이런 식으로 경우가 없는 정치 행태는 정말 그 기가 막힙니다. 제가 다 분했어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진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살지 마시라. 정계 은퇴하시라. 우리 유승민 후보님 힘내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고한 화면이 아니고 다른 화면이 나왔는데요. 지금 네. 화면은 홍준표 후보와 그다음 유승민 후보의 바른정당 의원들 탈당 사태.
네.
그럴 때 이제 둘이 싸우고 있고 그 홍준표 후보의 재판받는 과정. 도대체 누가 더 흙이 묻어, 똥이 묻었냐, 겨가 묻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와중에 또 우리 해결사, 신불리 누님께서 등장하셔서.
네.
힘내라. 그 유승민 서포터스 하고 또.
격렬을 했죠.
예, 격렬하고.
경쟁이고 내가, 예. 내가 더 뭐, 좀 화가 난다.
나도 경쟁, 나도 맞추공금을 보낸 것처럼.
예. 예. 그런데, 예. 이, 뭐, 덕이 없어서 그런, 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근데 덕이 없어서 그런 표현 그건 안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어저께 14명의 그 바른정당 의원들이 홍준표 후보를 찾아가서 했다는 이야기죠.
예.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표현이 과연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것이 그 이 일 일 자체를 보면은 이것이 전혀 명분 약하고 실리도 저는 얻지 못한다고 봅니다.
예.
일단 명분을 뭐 보수 통합 이야기를 했죠. 바른정당 의원들이 나가면서 그런데 보수 통합 보다는
예.
이것이 그 두 당이 쪼개진 이유가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되는 과정에서 쪼개졌어요.
예.
그다음에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실제로 파면을 당했습니다. 파면당하고 다시 구속됐죠.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됐는데
예.
또 다시 대선을 위해서 합친다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보고 실리 차원에서도 보수 통합 그런 뭐 이미지를 주는 측면도 없지 않 했지만은 일단은 그 이후에 유승민 후보에 대한 그 동정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요. 당 그 당원도 막 7, 8배 늘었고.
예, 그 후원금도 뭐 10배까지 예. 들어왔다고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실익 차원에서도 그다지 큰 그 변수는 되지 않을 거다. 예. 그렇게 보고 오히려 명분만 많이 이런 그런 측면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황영철 의원은 함께 자리를 했다가 탈당계를 반납하고 뭐 반납이 뭐예요 이게 탈당계를 보류하고 철회. 네. 그런 용어도 아세요? 탈당계를 철회하고 네. 몇 명의 의원이 더 있다.
그러게요.
라고 하는 얘기까지 오늘 보도가 나왔어요.
아니,
근데 저 대목에서는 어떻게 봤습니까? 저 대목에서는 조금 홍 반장이 좀 밀렸고 홍 부반장이 된 듯한.
뭐 밀렸다기보다 홍 후보 스타일이 그런 것인 거 아닌가요? 그런 거 정도는 신경 어차피 안 쓰고 그리고 또 한편 그렇게 했잖아요.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뭐 일부 친박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반발도 있었지만 거기 가서는 아이고 통 크게 뭐 몰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다 같이 가자 사내답게. 뭐 여성 의원도 한 명 포함되어 있는데 나는 저분은 여성으로 안 본다. 우리 다 같이 사내다. 이런 식으로 받아치는 부분이 홍 후보이기 때문에 저 부분에서는 홍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손해본 것도 없다라고 저는 봐요.
차 교수님, 우리가 이제 막상 안에 들어와서 정보를 좀 취재를 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유승민 후보가 스킨십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정으로 많이 지적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정치권에서 상당히 좀 많이 알려진
그리고 이제 의원들이 탈당을 했으면 손잡고 한번 으쌰으쌰하면서 같이 가자. 라고 하는 게 부족했는데 그게 덕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한 거는, 조금 아픈 데다가 상처하는데 소금 확 뿌린 격이거든요.
그런 셈이 있죠. 바로 그 때문에 사실 그 어떻게 보면 어제 그 바른정당 의원들의 집단 탈당, 거기에 대한 상당히 비판적 여론이 높은데 바로 이 홍준표 후보의 그런 덕이 없다는 이야기 자체가 오히려 그 비판에 기름을 다시 끼얹는 그런 행국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지금 보도를 보면 이 지금 바른정당에 지금 뭐 후원금도 세도하고 당원들 자발적으로 입당하겠다고 지금 막 연락이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도 지금 그 바른정당의 그 탈당한 의원들의 명분 자체가 너무 없어요. 1월 24일 날 창당 때 기억하시겠지만 창당 무대에 그 당소속 의원들이 전부 다 올라가서 큰절하고 무릎 꿇고 그 대국민 사죄를 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박근혜 그 정부의 국정농단 못 막은 거 정말 죄송하고 앞으로 우리 따뜻한 보수, 개혁적 보수 참보수 하겠다고 대국민 약속했거든요. 그 약속이 100일도 안 지났어요. 100일도 안 지나고 지금 그 떠난 거 아닙니까? 본인들은 좌파 정권의 그 집권을 막기 위한 거라고 명분은 내세우고 있지만 누가 봐도 자신들의 다음 배지를 위해서 움직였다는 것이 지금 상당히 거의 뭐 다수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어제 사실 오전 시간에 네이버에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가 하나 빼고 전부 다 바른정당 탈당에 관한 거였어요. 그것이 그 이 시사용어로 검색어 줄세우기라고 그러거든요. 아, 그거는 누가 의도하지는 않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본다는 거죠. 보면서 검색을 하면서 그 관련된 뉴스를 보는데 9개가 전부 다 바른정당의 그 집단 탈당에 관한 건데 달린 댓글이 거의 다가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냉소적이겠다는 거죠. 물론 자유한국당에서는 특정 정파 세력, 예를 들면 이 문재인 후보를 비판하면 문자폭탄을 보내는 세력들이 조작했을 가능성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설마 저는 뭐 그까지 했겠냐 싶은데
그럼요.
어쨌든 간에 이런 그 바른정당의 집단 탈당 자체가 국민들로부터 박수는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홍준표 후보의 덕이 없다는 이야기는 그거는 조금 본인 스스로의 그 바른정당 의원들이 오면서 얻을 수 있는 정치적인 효과를 스스로 반감시키는 그러나 저는 뭐 결정적인 자책골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도 이제 그 기사를 보고 댓글을 달았는데 좌판이 먹통이더라고요. 좌판이 고장났어요. 그리고 댓글은 결국 못 달았는데 달고 싶은 심정이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어요?
저도 뭐라고 탈당하는 의원들에게 정말 정치 이렇게 해서 되나?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면은 자당의 후보를 흔든 경우가 2002년도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되고 난
그렇죠.
다음에
후단협
그분들이 그 이후에 좌파 자당 소속의 대통령 후보를 흔들었던 정치인데 그 이후의 운명은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김무성 후보가 뭐 덕이 없다 이것은 저는 뭐 다른 표현을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유승민 후보. 유승민 후보가 상당히 스킨십은 없었어요. 그 정치인 하면서. 기자들 전화도 딱 가려봤습니다. 거의 안 받아요.
영남일보만 집중적으로 봤네?
영남일보 잘 봤죠. 그러니까 대구에 있는 놀랐으니까는. 그리고 다른 기자들도 딱 가려봤고 그리고 뭐 국회의원들하고도 스킨십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때 원내대표 경선할 때부터 많이 달라졌죠. 많이 달라져서 의원들하고도 스킨십을 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뭐 덕이 없다는 취지 비슷하게 이야기를 했겠죠. 바른정당 의원들이. 그것은 뭐냐면 뭐 우리 말을 너무 안 듣는다. 이 이야기겠죠. 우리 말을 너무 그 외골수다. 안 듣는다. 이 이야기인데 저는 여기서 하나 주목해봐야 될 것이 지금 크게 부각은 안 되지만 유승민 후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그 홍준표 후보에게 후보 단일화를 여론조사 방식을 통해서 하자고 했다. 그런데 거절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후보 단일화 논의가 있었던 겁니다. 그 전에 김무성 전 대표와 저쪽에 박지원 대표 사이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다는 말이 나돌았고 김무성 전 대표도 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내가 다 말은 못하지만은 여러 가지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후보 단일화 논의가 있었는데 홍준표 후보가 아 여론조사 방식으로는 그렇게는 안 하겠다.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가 아예 자진 사퇴해라. 뭐 그런 식의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보수 후보가 단일화는 안 됐고 그 과정에서 바른정당 그 의원들이 집단 행동을 한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해찬 상황 그다음 보수 화용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후보의 설전 보시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 후보님. 문 후보님이 대통령이 되시면 보수 불태우겠다고 했거든요. 그럼 나는 그 화형당하겠네요.
횃불 발언 이야기합니까?
아니 보수 불태우겠다고 했죠.
언제요?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한번 할 때마다 거짓말하면 어떡해요.
우리 홍준표 후보님이 토론회에서 이렇게 질문할 때 말하는 사실관계마다 대부분 다 거짓이라는 게 언론의 팩트 체크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제가 횃불을 이야기한 것은 우리 그 시민들이 들고 있는 촛불이 더 커져서 거대한 횃불이 되고 그 거대한 횃불들이 우리 보수 정권이 만들어온 적폐들을 다 우리가 청산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린 것이죠.
아, 보수 불태우겠다는 그 말은 안 했구만요.
횃불은 상징적인 표현 아닙니까?
아, 네. 예. 그러면 이해찬 그 의원이 보수 집권하면 괴멸시켜야 된다고. 그럼 우리는 나는 또 문드러지겠네.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예, 이번에 정권 교체 확실히 해야 한다. 우리 적폐를 만들어온 국정농단 세력에게 국정을 다시 맡길 수 없다. 그런 표현을 한 거죠.
아, 보수 괴멸시켜야 된다는 게
저는 그런 그렇게 표현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예. 아,
예찬 의원이 상황이죠.
예.
그렇죠.
자, 그런 말씀 하시고.
예, 시간이 없으니까 저 대목은 간단하게만 논평을 좀 해주시고, 왜냐면 뒷타임 기다리는 분들이 지금 횃불을 들고 있습니다. 빨리 끝내라고.
홍준표 후보, 뭐, 화형, 문드러지겠네. 예. 이 말 한 것은 본인이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트럼프하고 다르다. 트럼프는 무지막지하게 이야기하지만은 나는 정밀하게 계산해서 이야기한다. 이게 정밀하게 계산해서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보수에게 위기감, 그 공포심을 주는 것이죠. 문재인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반문 감정을 조장하기 위해서
충분히 이거는 사전에 다 정밀하게 계산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촛불이 한참일 때 촛불 대선이지 않습니까? 많은 어떤 보수적인 어떤 지지층에서는요 박 전 대통령이 잘못했다는 건 다 인정을 하면서도 그렇다고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저렇게 횃불을 들고 있는 게 나라를 운영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지 않냐 이런 위기의식을 느낀 분도 있었대요. 그 부분을 또 자극한 거죠.
알겠습니다.
결국 이제 홍준표 후보가 또 이해찬 그 의원의 그 개멸 발언 그것도 보면 사실은 그 이해찬 그 상임 선대위원장의 그 개멸 발언도 어떻게 보면 보수를 다 개멸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극단적인 그 보수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조치가 있어야 된다 그런 내용인데 그런 것도 싹 감아서 바로 하는 그 어떻게 보면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공포증을 나름대로 키우려고 하는 그러면서 보수의 결집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안에 포석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마지막 토론을 보면서 저희가 당시 장면을 다시 꺼내들고 정밀 타격하듯이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망을 했던 혹은 찬성을 했던 어떠한 경우에서든 투표하는 행위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봉주의 품격 시대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습니다. 샵5400으로 주제에 맞는 다양한 의견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한 발 더 깊이 들어가는 시사 분석. 여러분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정봉주의 품격 시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 좋았나요? 방송에 대한 응원 이렇게 표현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하트 주기. 더 좋은 방송을 위해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2부도 함께해주세요.